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5장에 들어와서 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 번의 화 있을진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마치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고소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들이 이와 같은 일을 짓을, 막말로 얘기하면 짓을 했습니다라고 목록을 쭉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탐욕스러운 백성들, 방탕하는 백성들, 조금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제목은 불신앙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불신앙의 백성들과 진리를 왜곡하는 백성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오늘은 또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두려워요. 이런 이사야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은 마치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계신다면 손가락으로 저를 지목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짓 하는 거야 라고 지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다가 더 두려운 것은 불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와 같다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아,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아이, 죄송해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목사로서 보이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아니야, 진짜 신앙 아닌 것 같아 라고 실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심지어 성경 암송도 잘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좋은 신앙인 그러면은 참 우러러 볼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딱 이것 하나. 거짓말. 아,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이라면, 아, 정말 신앙인이 맞을까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이번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최유원 박사님이 번역한 그 세주문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잘 번역을 한것 같아요. 가엾다, 참 불쌍하다, 허위의 노끈으로 죄악을 끌며 죄의 수레로 밧줄을 끄는 자들아. 아유, 너네 정말 불쌍하다. 허위의 노끈,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끈으로 죄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거짓말을 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사기칠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일이 생각이 나죠. 가옥에 가옥을 대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긁어 모으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가 끊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노끈을 삼아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밥 먹듯이 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저지를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죄를 범한 사람과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거짓말 한번 했어요. 거짓말 한번한 것으로, 아, 그건 그때 일로 끝났어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나를 늘 옥죄고 있고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를 범한 사람과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입니다.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트랩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자랄 때 이렇게 자랐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뭐 사촌이, 조카가 삼촌에 대해서 폭로하는 일이 생기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있는 학력이 뭐가 거짓으로 되고 논문을 표절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있죠. 진실 공방.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것을 가리는 일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일 때문에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용서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덮어요? 거짓으로 또다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다닥다닥 붙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치 지금은 사람이 거짓이라고 하는 노끈으로 죄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죄악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악이, 거짓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유다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영, 제가 이제 종종 인용하는 목사님이죠. 에드워드 영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가 인간의 감독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의 코치라는 말 많이 쓰죠. 인생 코치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조언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인생의 코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인생의 코치가 되면 참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인데, 자녀들이 아빠의 조언은 필요가 없어요, 엄마의 조언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 참 잘못 산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코치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경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코치하는 것이 죄가 여러분을 코치하고 있다면, 죄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있다면, 우리들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참혹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처음에 죄악은, 처음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환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편안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허황된 것이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너희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생 코치니까. 우리들의 삶의 코치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말이 코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죄악의 코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거짓말 할까? 오늘은 무슨 죄를 저지를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18절 말씀만 해도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두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끊은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뭐 굳이 히브리어 문법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이나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 한 구절에서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앞뒤로 놓고 있으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칭을 이루면서 봐라. 이 정도로 유다가 악한 모습이다. 불경한 모습이다.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한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White lie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진짜로 죽게 생겼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돼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상황에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5학년 8반이니까,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직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무신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전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전제가 있어요. 이 유다 백성,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때만 해도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지금 유다 백성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한테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 네가 한 말대로, 네가 경고한 대로 그런 일이 진짜로 있다면 한번 일으켜봐. 내 눈앞에 보이게 해봐.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뭔지 압니다. 선지자가 뭔지 압니다. 뭐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선지자가 뭔지 압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데, 야, 그게 진짜라면 지금 당장 일으켜 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사야님,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좀 가르쳐 주실래요? 설명해 주실래요? 이 자세가 아니에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진짜라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럼 당장 일으켜 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를 할게요. 제가 단위에 서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가 어딨어?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봉필 목사가 공부를 잘했고,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세요.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안한 거예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웃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의역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려 한다면, 유다 사람 얘기입니다. 다시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려 한다면 그 심판을 빨리 오게 해라. 이사야, 당신이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만일 심판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라. 만일 그 심판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믿을 것이다. 만일 진짜로 심판이 있다면 왜 아무런 일도 없느냐? 라는 말은 조롱이에요. 이사야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라며? 그럼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계신다며? 그럼 보여줘봐.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무신론자와 같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되고 말 것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 예고했어요.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조롱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을 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이의 계획을 속히 이루라라고 했던 말은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계속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라고 경고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사야에게 뭐에 말하기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신다면 지금 해도록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다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엉터리지만 그래도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걱정은, 저의 염려는, 아니, 저의 두려움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다가도 아이, 그건 아직 멀었어. 그리고 그냥 치우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고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축복에 관한 말이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로 통일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행하여 지키면 축복이 있고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니,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긴장감이 없어요. 에이, 뭐,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하여튼 큰 일이 생겨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그때 가서야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나간 것을 돌이켜보면서, 아, 참. 그것도 그렇게 안 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했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이 하는 이야기처럼, 아,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을 지금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모습은 딱 요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졌는데요. 오늘 밤에 날벼락 안 맞잖아요.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오늘 죄를 졌는데, 월요일 날 이제 나가서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프를 치다가 날벼락 안 맞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아, 괜찮구나. 하루 정도는 지나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하고 하루 이틀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좆싸오냐고 눌러앉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를 야단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무슨 얘기 할줄 아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맞지요? 그 전제 조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아유, 이놈의 자식 또 잘못했구나. 그러고선 이놈, 그러고선 닦아주시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날 당장 안 닦아주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나가면서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징벌 안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빡빡 문질러 닦아내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 같죠? 예, 회복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과정은 아파요. 과정은 참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징계라고 하는 과정, 회초리라고 하는 도구,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불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해요. 물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또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흑암과 광명을 뒤바꾸고 있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진리라고 말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유다 백성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의 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꼬는 거예요. 꼬아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아, 그거는 목사님 신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신학자들한테 얘기하세요. 아니요,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앙에 놓고 기준을 삼고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데, 내 삶을 중앙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맞는 것만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요럴 때는 요 말씀, 저럴 때는 저 말씀으로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타협하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동성애예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에게 해코지하거나 무슨 악한 마음을 갖고 오는 거 말고 예배 드리러 올수 있잖아요. 그럼 예배는 드려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다만,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단한 구절도 허용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환영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품어 안아 줘야 해요.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멋있는 척 하느라고 신학자들이 이상한 신학을 갖다 접목을 시키면서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진리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다. 구원은 다 똑같은 거다.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분이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속 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뭐를 믿든 간에 제대로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Religious Universal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산이 있어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왼쪽 길로 올라가든 오른쪽 길로 올라가든 어떤 트레일러를 타고 가든 상관없다. 정상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종교도 좋고 저런 종교도 좋고 해서 교회가 온 종교가 함께 모여서 짬뽕이 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WCC입니다. World Church of Counci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세계 종교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욕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신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경히 여기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르게 해도 돼. 다른 종교 믿어도 돼. 아니, 불교학자가 성경을 해석한 게 있어요. 세상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게 녹음이 되니까 욕을 못하겠고, 어떤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도 그 불교학자가 쓴 해석한 성경의 이야기가 좋다고 칭찬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결혼했다고 하지를 않나. 온갖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단 것은 이거고 쓴 것은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뒤죽박죽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라스베가스에서 참된 교회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해요. 코로나 사태 동안에 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잘 감염 방역 잘했다.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칭찬보다도 더 받고 싶은 칭찬은 뭔가 하면 참된 교회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있잖아. 나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백성처럼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불신앙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면 안 돼요. 왜곡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을 하고 왜곡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라고 세 번이나 반복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고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지가 한 10여 년? 20년? 20년 채 안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성차별, 그러니까 성구별도 없어졌고요.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포스트 코로나 사태,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아티클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변화할 수 있고 항상 변하니까요. 저도 바뀌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변화하는 그 자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는 다 내준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본 진리. 그 기본 진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뀔까봐. 교회. The doctrine of a church. 교회의 관이라고 하는 것,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마치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바뀌게 될까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인도를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되는 공동체의 예배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관이 흔들리고 교회관이 흔들리고 구원관이 흔들린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는 흐지부지 되어져 가고 약해져 갈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전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66권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히 뺄수 없습니다. 감히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활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 진리만큼은 우뚝 서 있게 될 것이고, 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